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와 러시아가 점령한 헤르손 남부 지역을 잇는 다리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러시아가 오늘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임명한 블라디미르 살도 헤르손 주지사 대행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밤사이 촌가르 다리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며 다리 한가운데 아스팔트가 뚫려 철근이 드러난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살도 주지사 대행은 이번 공습에 영국산 스톰 섀도우 순항 미사일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영국의 명령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권이 저지른 또 다른 무의미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이날 우크라이나군이 발사한 미사일은 총 4발이었다고 러시아 당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앞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지난 20일 우크라이나가 스톰 섀도우 순항미사일 등으로 크림반도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며 공격 실행 시 우크라이나 수뇌부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수호이 34편대가 우크라이나 쿠피안스크의 한 정착촌 내 국제부대의 병력과 무기, 군사와 특수장비 시설에 공습을 가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대한 반격이 원하는 만큼 신속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모든 일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날 러시아 언론에 적들은 승산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적대적 요소가 계속 존재하지만 현재 적극적인 공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어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EU 상반기 순회 의장국인 스웨덴 관리들은 이날 트위터에 EU 대사들이 러시아에 대한 11번째 제재 패키지에 합의했다며 제재 회피와 개별 목록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재에는 러시아군이 사용하거나 러시아의 국방과 안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품과 기술을 러시아를 경유해 이전하는 것이 금지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민감한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에 러시아 판매 제한 조치와 러시아 국방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한 품목을 목록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새 조치를 환영하면서 크렘린을 지지하는 기관들을 겨냥한 수출 규제 강화를 통해 푸틴의 군수 조달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13억 1천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회의를 공동 주최한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와 함께 궁극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과 만나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승인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 참석한 피단 장관과의 회담에서 나토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스웨덴의 나토 동맹 합류에 대한 튀르키예의 지지를 권고했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튀르키예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한 노력을 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하자 같은 해 5월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신청했지만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동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를 계기로 주요 7개국 G7과 유럽연합 대표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데니스 슈미알 우크라이나 총리와 별도 회동을 갖고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에 대한 투자 환경 보장과 민간 부문과의 협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리창 중국 총리가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국들이 대중국 정책 기조로 강조하고 있는 위험 방지, 디리스킹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밝혔습니다. 리 총리는 어제 프랑스에서 브리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장관과 양국 재계 인사들과의 만찬에서 오늘날의 경제 세계화에서 의존성은 필수적이며 상호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겉으로 보기에 위험방지 개념은 괜찮아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이 개념은 명확한 정의와 한계가 있어야 하며 양측이 이 개념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2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역량과 책임이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통해 북한이 탈취 암호화폐를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것을 막았다고 법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 기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한국 정부의 환경영향평가가 결론지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함경도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8도에서 20도, 낮 최고는 23도에서 3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역량과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할 것이지만 이견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 측에 북한 문제 해결을 촉구한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한 질문에 이건 블링컨 장관이 중국 방문 기간 직접 제기한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This is something that the secretary raised directly on his travels. He made clear that PRC officials that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중국 관리들에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사용해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도록 독려할 능력과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왕이 공산당 정치국 위원, 시진핑 국가주석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20일 블링컨 장관은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중국 측에 우리는 김정은이 모든 미사일 실험으로부터 멀어지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한 협상 테이블로 움직이도록 하는 데 있어 중국의 협력을 원한다는 점을 중국 측 카운터파트에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약 그들이 어떤 이유로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국, 일본과 함께 우리 자신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을 겨냥해 정치적 도발을 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중국과의 개방된 소통 라인을 유지하면서 이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할 것이란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president and the secretary have been very clear is that we will continue to responsibly manage this relationship, maintain open lines.
이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견에 대해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을 것이란 의미는 아니다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장관은 민주주의와 독재에 관한 분명한 차이를 포함해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익에 부합할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그 사안과 우리의 가치를 옹호할 것이란 점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로 칭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정치적 존엄을 엄중하게 침범한 공개적인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관계 안정화 의지를 나타냈지만 한중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의 압박에 맞서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21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미국과 중국이 관계 안정화 의지를 밝힌 것이 한중 관계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it's somewhat helpful to South Korea. I wouldn't want to overstate it. Because I think the problem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run.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미중이 이견 관리에 나선 것이 한국에도 약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도 조금 개선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중 관계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과장하고 싶지는 않다며 중국 당국이 한국 정부, 특히 윤 대통령에게 큰 분노를 표출하는 등 현재 한국과 중국 간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 입장에서는 훨씬 더 순종적이고 훨씬 더 중국에 의존적인 한국을 원하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안정화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앞으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국과의 마찰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는 등 인도와 미국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다며 중국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포위망에 대해 앞으로 더 긴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9일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틀간의 중국 방문 결과를 설명하면서 모든 회담에서 나는 고위급에서 직접적인 관여와 지속적인 소통이 서로의 차이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경쟁이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국 측 카운터파트로부터도 같은 말을 들었다며 우리는 양국 관계의 안정화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도 21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블링컨 장관의 방중은 한국의 다소 복잡한 상황을 조성한다며 중국이 미국과는 관계 개선을 원하는 반면 한국에는 미국 중심의 외교 정책에 대한 보복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re is a way in which they can be brought into harmony with each other, but what I'm really trying to highlight here is that China itself is
스나이더 국장은 미중 관계, 한중 관계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이 현재 미국과 한국에 대해 서로 다른 이중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이중 전략이 잠재적으로 미한 동맹 내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중국과 관련된 정책 공조에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릭 그로스먼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윤 대통령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과 더 긴밀히 연계하는 방향으로 한국을 움직이는 것에 대해 중국이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스먼 연구원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외교적 공격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모른다면서 한국의 대응이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if he blinks, then we're going to go back to the delicate balancing act, right? But if he doesn't and continues down this path and he's got at least another
그로스먼 연구원은 한국이 굽히면 한국은 다시 미중 사이의 섬세한 균형 잡기로 돌아갈 것이라며 굽히지 않고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인 3년간 지금의 길을 계속 나아간다면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은 근본적으로 바뀌어 미국과 뗄 수 없는 정도로 연계되고 일본, 호주, 필리핀, 인도와도 더 긴밀하게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군사 담당 부차관보는 21일 VOA에 미중 사이에 해빙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회의적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로 지칭한 데 대한 중국의 반발과 쿠바의 중국 도청기지 논란을 언급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중국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모든 국가에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며 하지만 한국이 입장을 굽히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Unfortunately, you know, I think the expression is there's no pain, no gain. I think in order to get to a place where Beijing is going to respect 콜비 전 부차관보는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다는 말이 있다며 중국이 한국의 이익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편함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아시아 전역과 그 너머에서 시범 사례로 각국을 거칠게 다루지만 입장을 굽히지 않고 힘의 우위에서 중국을 대하면 중국은 결국 한국을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도 중국에 너무 많이 굴복하면 중국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뿐이라는 점을 한국 정부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칙과 가치에 입각해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이언 하스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21일 VOA에 중국의 수사적 압박에 맞서 한국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인내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 긴장 완화에 나섰기 때문에 한국도 중국의 앞으로의 행동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스 연구원은 중국 지도자들은 국내적으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역사적으로 중국은 국내에서 압박을 받으면 해외에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창 중국 총리가 유럽을 방문하고 베이징 당국자들이 블링컨 국무장관을 접견하며 왕훈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타이완 대화상대와 접촉하는 등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이 중국의 압박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하스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한편 태미 오버비 전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대표는 블링컨 장관의 방중으로 한국과 중국 간 경제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고 평가했습니다.
There was much discussion about small yard high fence, which as you just referred to, where the U.S. is not trying to contain China.
오버비 전 대표는 마당은 작게, 펜스는 높게 전략, 즉 미국이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고도의 전략 기술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는 정책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는데 한국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버비 전 대표는 미국이 대중국 첨단 기술 제한의 폭을 좁히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 기업 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반도체 첨단 장비 반입 허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을 밝힌 것도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오버비 전 대표는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이 최근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수출 통제 유예 조치 연장 방침을 밝히는 연설을 직접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한국과 중국이 외교적 갈등을 지속하는 중에서도 경제 관계는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one of the areas that was very clear in the Blinken visit was that the United States is not asking countries to decouple.
와이더 전 선임 보좌관은 미국이 각국에 대해 중국과의 상업 관계를 디커플링, 분리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블링컨 장관의 방중에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며 한국도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며 중국에 대해 경제를 분리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도 이제는 디커플링과 디리스킹, 탈위험의 차이점을 이해한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도 중국과 한국이 양국 관계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우려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과 관련이 있다며 양국의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biggest concern that China has and that South Korea has as related to the relationship, it is related to U.S. policies on export.
스나이더 국장은 중국과 한국이 대화를 나누고 양국 경제 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율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정치적 관계와 관련된 부정적인 발언과는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미국도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한국의 예외 요청을 수용해 왔다며 한중 경제 관계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이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통해 북한이 1억 달러 이상의 탈취 암호화폐를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것을 막았다고 법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 등 적대 국가들의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무부의 매튜 올슨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20일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 중 1억 달러 이상의 사용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올슨 차관보는 이날 미국의 민간기관인 후보 연구소가 국가 사이버 안보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노력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To prevent over $100 million in ill-gotten gains from ever being used by North Korea.
미국 정부 당국이 암호화폐 추정 역량과 압류 권한을 활용해 북한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1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관련 노력은 수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친 해커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수익을 올리는 북한 정보기술 인력 모두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슨 차관보는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자산 동결과 제재 조치 등을 통해 북한이 불법 수익의 상당 부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이 중 많은 부분이 블록체인에 묶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슨 차관보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북한은 자신들의 군사적 야망과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진전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력을 훔치기 위해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 의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then North Korea has turned to illicit cyber activities to steal the funds and technical knowledge that it needs.
또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거론하며 적대적인 국가들이 광범위한 위협 활동을 펼치기 위해 사이버 지원 수단의 활용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국가들이 민감한 기술과 영업기밀, 지적재산, 신원정보 등을 탈취하고 악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핵심 인프라를 파괴적인 공격 위험에 빠뜨린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자금의 절반을 암호화폐 탈취와 사이버 공격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에만 7억 2천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정박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가 최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법무부는 20일 국가안보 사이버부서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조직이 국가 위협 행위자, 국가 연계 사이버 범죄 조직, 관련 자금 세탁 업자, 사이버를 이용한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차단 활동과 사법 조치의 규모와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방해하고 이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적대적 국가들의 정교하고 공격적인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 당국 중 하나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크리스티 골드스미스 로메로 위원장도 20일 관련 국제행사에 참석해 북한 등의 사이버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로메로 위원장은 국제금융시장과 경제가 사이버 보안의 변곡점에 놓여 있다면서 사이버 범죄자들이 더욱 조직적이고 혁신적이며 자원이 풍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에 안전한 피난처를 마련하고 있으며 라자루스 그룹과 같이 국가가 후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로메로 위원장은 언급했습니다. 라자루스는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는 해킹 조직으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 기지를 대상으로 한 한국 정부의 환경 영향 평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임시 배치 6년 만에 정식 배치를 향한 기지 인프라 건설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환경부는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달 11일 접수한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된 관심 대상이었던 전자파로 인한 문제에 대해 환경부는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 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전자파 측정값이 인체 보호 기준의 0.189% 수준으로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7년 9월 임시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기지의 기지 정상화를 위한 행정 절차가 6년 만에 완료됐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입니다.
이번에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났잖아요. 그전에는 약식 평가를 했거든요.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이제는 정식 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 정수와 하수시설 보강, 장병 숙소 개선 등 기지 전반의 인프라 시설 공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미한은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기지 내 새 시설물에 대한 설계안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학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22일 정례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기지 내 장병들의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추가로 좀 될 것이고 또 저희가 환경부가 필요한 후속 조치를 좀 해서 기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막바지 준비를 해나갈 것입니다.
사드 기지는 지난 2017년 3월 대구 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1차로 레이더 한 대와 미사일 발사대 2기가 배치됐고 그해 9월 미사일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되면서 1개 포대 규모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성주 지역 주민과 종교, 시민단체들이 전자파 우려 등을 이유로 기지 앞 진입로를 차단, 점거하고 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정상적인 기지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드 기지에 배치된 미한 장병들은 텐트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면서 식수와 식량, 유류 등을 헬기로 공수받아야 했고 발전기용 유류가 제때 보급되지 못해 레이더 가동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2016년 말 박근혜 당시 정부는 약식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뒤 성주기지를 정상 운영하려 했지만 이듬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 등을 고려해 통상 수년이 소요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방침을 바꾼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사드기지 정상화 의지를 강하게 보이면서 지난해 기지에 대한 상시 접근 조치를 통해 물자 반입을 원활하게 하고 2차로 40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공유하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것도 올해 상반기 내 마무리 짓겠다는 당초 방침에 따른 겁니다. 사드기지가 정상 운영되면 진화하고 있는 이 무기체계에 맞게 다양한 훈련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한미군은 앞서 지난 3월 미한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때 원격 발사 장비를 동원한 사드 발사대 기지 밖 전개 훈련을 처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맞서 주한미군 사드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결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중거리 또는 장거리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해서 대한민국과 주한미군 기지를 초토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아직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구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사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드와 함께 한국이 개발하는 SM이라든지 패트리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거죠.
사드기지 정상화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반발하거나 견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인 방어수단이고 특히 안보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외교장관 회담 등 주요 계기마다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하지 않으며 미한일 군사동맹을 결성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사드 3부를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레이더를 들여오지 않고 다양한 곳에서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원격 발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중국의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논리가 약해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중국이 구실을 삼은 거는 레이더의 문제가 컸죠. 근데 한국에 배치된 사드 포대도 원격 운영이 가능하도록 이미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뭐 발사대만 추가 배치를 했을 경우에 중국이 과거에 반대했던 그런 논리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모의 핵 공격 연습까지 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의 사드 철수를 압박하긴 어렵다며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이 비등하고 반중 정서가 강한 것 또한 중국의 부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사드기지 건설을 반대해온 성주 지역 주민들과 반대단체들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사드 철회 평화회의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친정부적인 성주군 주민 한 명을 포함해 평가 협의회를 구성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강행했고 4개월 동안 해야 하는 조사를 불과 3개월 만에 종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강조하는 전자파 측정 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이 미국, 일본과의 3국 공조를 강화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관련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황준국 주 유엔 한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황준국 대사는 19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차기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한국의 활동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미 국무장관의 방중과 관련해서는 중국에도 북한 문제는 딜레마라면서 중국 측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황 대사를 인터뷰했습니다.
네, 먼저 많은 질문 받으셨을 것 같은데 11년 만에 한국의 안보리 진출 어떤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아시다시피 그동안 세계 정세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내에서도 이제 미중 간의 경쟁이 상당히 이제 많이 느껴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서방과 러시아 간의 또 갈등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또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이 개도국들, 뭐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습니다만 그런 나라들의 목소리가 또 대단히 커지고 있고 이런 옛날과 많이 달라진 그 세계 질서가 지금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그런 새로운 세계 국제 그 질서를 형성해 가는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네, 네. 한국이 그 이제 경제력뿐 아니라 기술, 뭐 안보, 군사력, 그 문화, 뭐 모든 면에서 이제 193개 회원국 중에서 10위권에 드는 유엔 내 상당히 주요 국가로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기대가 또 국제사회에서 크고 우리도 이제는 독자적인 역량을 가지고 어떤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그런 보편적인 가치에 입각한 외교 또 동시에 그 개도국과의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많이 넓혀나가는 그런 글로벌 중추국과 외교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안보리 활동이 특히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 바이든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이른바 미한일 3국 협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특히 그 안보 분야, 군사 분야의 협력을 최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내년에는 상임이사국인 미국, 그리고 비상임이사국 일본 2년차, 그리고 한국까지 안보리에서 3국 모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안보리 차원의 3국 협력은 어떤 분야를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안보리에서 이제 북한 문제는 그 핵 문제와 인권 문제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핵 문제는 그동안 최근 한 1, 2년간 북한이 그 대형 도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열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5월에 처음으로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지난 1년여 동안 여러 차례의 안보리 공직회의가 열렸습니다만 결의나 어떤 의장성명 같은 아무런 결과물을 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이 안보리 이사국 됐다고 해서 뭐 갑자기 바뀐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북한 비핵화 조치에 초점이 맞춰 있다기보다는 미국과의 어떤 지정학적 경쟁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북한의 어떤 핵과 미사일 도발이 그 미국의 긴장 고조 행동과 관련이 있다라는 식으로 양비론을 주장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사국이 됐다고 해서 당장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한미 3국이 공조를 해서 안보리 내에서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좀 더 주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특히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한국이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잘 설명함으로써 그런 양비론이 잘못됐다 하는 그런 그 설명을 하고 이 국제 여론에서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4년, 5년간 지금 안보리에서 공식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이 이자국이 되어서 이 문제 또한 그 좀 더 공식회의 개최를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실은 안보리는 60여 개의 의제가 있습니다.
네.
그 아프리카 중동을 포함해서 많은 중요한 민감한 현안들이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이 다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또 한미일 간의 협조하고 공조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이런 많은 의제에 있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도 또 한국의 협조나 동의를 얻어야 될 부분도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안보리 활동을 통해서 한미일 삼각 또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적인 어떤 접점도 더 넓혀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 계속되는 이른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이른바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장은 그런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대북 안보리 차원의 대북 조치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각에서는 안보리 무용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이 실질적인 대북 조치와 관련돼서 어떤 우회 보관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안보리에서는 결정적으로 투표를 할 때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 둘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은 거부권으로 인해서 아무런 결정도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한미일 그리고 또 유사 입장국들이 어떤 독자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독자적인 조치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사이버 제재에서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조치를 취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이버 안보 분야는 한국이 내년에 그 안보리에서 중점 4대 과제 가운데서도 하나인데 구체적으로 안보리 차원에서 사이버 관련된 제재에서 좀 진전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실 사이버 안보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안보리 공식 의제 60여 개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안보라는 의제가 아직은 없고요. 다만 이 사이버 안보가 그 물리적인 어떤 공격 못지않게 사이버 공격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인식은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북한이 하고 있는 어떤 가상자산 탈취라든지 뭐 은행을 중앙은행을 공격한다든지 이런 부분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그 주요 인프라들을 공격하는 그것이 금융이나 보건이나 뭐 어떤 국방이나 어떤 연구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사이버 공격이 또 교통, 항공, 여러 인프라를 그 사이버로 공격할 수가 있고 이 공격은 사실은 물리적 공격 못지않게 그 막대한 그 안보상 피해를 주기 때문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사이버 공격이 물리적 공격만큼이나 대단히 심각한 안보 위협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인식의 공감대가 있습니다. 다만
네.
이것이 공격의 진원지를 밝히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또 이것이 지난 최근 몇 년간에 일어난 좀 최근의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것인지, 헌장 7장에 의한 강제 조치가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한 아직까지 어떤 정해진 룰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를 우리가 안보리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사이버 안보를 의제화하고 논의해 나가는데 앞장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갈등 심화 이런 부분은 뭐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앞서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리의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이 방문이 최근 지속되는 미중 대치 상황을 달라지게 하는 계기가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제가 그 회담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미중 간에는 많은 뭐 민감한 문제 현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 중에서 저도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몇 가지 현안에서는 좀 진전이 있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다른 어떤 현안들에서는 계속 의견이 서로 이제 갈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이제 그 정도인 것으로 봅니다. 중요한 것은 미중 간에 계속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하면서 양국 관계를 좀 안정화시키는, 그래서 예측 가능한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미중 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국제사회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이 이번 방중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역할을 앞으로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중국은 이 북한 문제를 미국과의 어떤 지정학적인 경쟁 차원에서 보는 경향인 것 같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그 북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중국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한국이나 미국, 일본에게뿐만 아니라 중국에게도 딜레마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도 고민이 많을 것이고, 우리와 또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싱하이밍 대사의 배팅 발언으로 한중 간의 긴장이 좀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중국과 상호 존중을 강조를 했고요. 또 고위급 대화도 모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 차원의 고위급 대화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안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만, 양국 간에는 서로 이제 중요한 양국 중요하다는 인식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또 상호 존중해 가면서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사님께서는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 문제의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북한 정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있고요. 이른바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벤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다이내믹이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은 꽤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북한은 우선 핵 고도화, 핵 미사일 고도화에 상당히 이제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제재를 받고 있으면서도 어떤 그 제재를 풀 수 있는 그런 비핵화 조치를 하는 데에는 관심이 있어 보이지 않고, 특히 비핵화 협상, 미국과 협상이라든지 한국과의 대화, 비핵화와 관계되는 대화에는 아직까지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미사일,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시간을 잘 활용해서 북한은 핵미사일을 훨씬 더 고도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에 보다 초점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어떤 압력을 가하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대화의 문을 활짝 열고 조건 없는 대화를 계속해서 제안하면서 끌어내는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북한의 경제 사정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도주의적인 그런 상황도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좀 더 국제사회에 문을 열고 대사회와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황준국 주 UN 한국 대사와 함께 차기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한국의 계획과 북한 문제에 대한 반응, 대응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인터뷰에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중국 중고 선박을 구매한 정황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 자료에 아직 중국 선적으로 등록된 선박이 북한 남포에 북한 깃발을 달고 나타난 건데 올해에만 14척째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새롭게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은 화 위안다 79호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화 위안다 79호는 현지 날짜로 지난 19일 북한 서해와 대동강이 만나는 남포 인근 해상에서 잠깐 모습을 드러낸 뒤 사라졌습니다. 마린 트래픽은 이 선박이 외부로 발신한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 신호를 토대로 화 위안다 79호가 북한 깃발을 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선박의 국제 해사 기구 IMO 번호로 연동된 이름은 화 위안다 79호지만 AIS를 통해 발신된 선박명은 PUYBN호로 안내했습니다. 문제는 화 위안다 79호가 국제기구 기록상으론 중국 선박이란 점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 선적으로 인식되어 온 선박이 갑자기 북한 해역에서 북한 깃발을 달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중국 선박이 최근 북한으로 선적을 바꿨고 이런 내용이 아직 IMO에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 추적 웹사이트에 포착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는 21일 현재 이 선박의 IMO 번호와 연결된 선박을 중국 선적의 화 위안다 79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GISIS에 따르면 화 위안다 79호는 2004년 11월 건조된 이후 줄곧 중국 선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소유주 역시 중국 장시성 소재 주장 마오순 쉬핑으로 2004년 11월 15일 등록된 이후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상황이 주목되는 이유는 최근 중국 중고 선박이 북한 선박이 돼 나타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BOE는 올해에만 모두 13척의 중국 선박이 북한 선박으로 GISIS에 새롭게 등록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때 중국 깃발을 달았던 향산호가 올해 1월 북한 선적으로 등록됐으며 2월엔 태자봉과 금강 1호가 3월엔 송림 9호와 은하수호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꿨습니다. 또 4월엔 태령 3호와 덕성호, 황룡산호, 대동문 1호, 해연 8호가 북한 깃발을 달았고 5월엔 송림 5호와 모란봉 7호, 설경호가 새 북한 선박으로 GISIS에 공식 등록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화 위안다 79호 사례를 더하면 올해 북한이 중국에서 취득한 선박은 모두 14척으로 늘어납니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된 연례 보고서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북한이 락원 1호 등 총 6척의 선박을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작년보다 2배 많은 선박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꾼 것입니다. 이들 14척은 모두 중국 선박이었다는 점 외에도 과거 해외 운항 기록이 없는 1000톤에서 6000톤 사이 소형 혹은 중형 선박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작년까진 타이완과 한국 소유 선박이 북한 선박이 된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모두 중국 선박에서 바뀌었다는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자국 선박이 북한에 매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앞서 BOE는 북한의 중국 중고 선박 취득과 관련해 여러 차례 중국 정부에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유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조 장관 대행은 21일 북한 선박 취득 가능성과 관련한 BOE의 이메일 질의에 과거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지속적인 선박 취득을 추적하고 조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외 선적 선박을 북한에 양도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우리는 이러한 선박 판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 패널의 최신 보고서에 몇 가지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올해 4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 불법으로 매입한 선박 21척을 포함한 25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선박 매매와 취득 과정의 복잡성을 악용하고 있다며 관련 업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유 조 장관 대행은 최근 중국 회사가 북한 선박의 소유주로 국제기구에 등록됐다는 BOE의 보도와 관련해선 특정 선박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는 선박 등록을 포함해 북한 선박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BOE는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이란 이름의 중국 회사가 2023년 1월 1일부터 북한 선박 자이저우 2호의 등록 소유주로 등재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201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는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와 임대, 운항은 물론 선급 혹은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북한인에게 총 4천 건이 넘는 비자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무기 개발을 위한 수익 창출을 도우면서 북한인들에 대한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2023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러시아 정부가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를 계속 돕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부분 보고서에서 러시아 정부가 북한의 해외 노동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회피하기 위해 2022년에 북한인에게 4,723건의 비자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전년에 발급한 4,093건과 비교해 630건이 더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이들 비자 소지자 중 상당수가 러시아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어 인신매매에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신매매는 성매매와 노동력 착취 등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력 등의 수단을 사용해 사람을 모집, 운송, 은닉, 인계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보고서는 러시아 내 북한 주민들이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믿을 만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어떤 조사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5호와 2397호를 위반해 북한에서 온 이주민들은 러시아, 특히 극동 지역에서 강제 노동 조건하에 계속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될 당시 약 500명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 남아있다고 보고했지만 2022년에 얼마나 많은 북한 노동자가 남아있는지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는 회원국 내 모든 소득이 있는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엘리엇 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지난해 12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러시아가 스스로 찬성한 대북제재 결의를 자국 내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었습니다. 강 차관보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 2397호를 무시하고 수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자국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걸 계속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또한 보고서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2016년 체결한 불법 체류자 상호 인도 협정의 폐해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러시아 당국은 러시아에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북한인, 심지어 난민 지위를 가진 북한인들도 추방할 수 있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북한 당국이 송환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체포, 투옥, 강제노동, 고문, 때로는 처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측통들은 이것이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주민들의 노동 인신매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피해자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중국 부분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국내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북한인들에 대한 보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의 매우 취약한 북한 이주민들 사이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거나 돌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인신매매 피해 의심자에게 송환에 대한 법적 대안을 제공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팬데믹 관련 국경 폐쇄로 인해 제3국 내 망명 신청을 위해 중국을 경유하는 북한 국적자의 수가 현저히 줄었지만 중국 당국은 탈북 망명 희생자들을 계속 구금하고 일부는 강제 노동 수용소 등 가혹한 처벌이나 죽음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중국과 북한 국경 근처에서 난민을 감시하고 지원하려는 유엔 기구들의 접근을 계속 제한했다며 중국에서 정식 이민 신분 없이 거주하는 많은 탈북 난민과 망명 희망자들은 인신매매에 특히 취약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신매매범들은 일부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유인, 마약, 구금 또는 납치의 유흥업소와 술집, 인터넷 음란 사이트 또는 강제 결혼을 하도록 강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인 3등급 국가로 다시 지정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요 사회 기반 시설과 자원이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우리가 의존하는 기술과 인터넷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는 점점 더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ncludes new sites and government pages, internet services that monitor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여기에는 뉴스 사이트와 정부 페이지, 공기와 물을 점검하고 우리의 전기와 교통을 통제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을 돕는 인터넷 서비스가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사이버 위협이 불량 행위자뿐만 아니라 국가 행위자들로부터도 발생하고 있으며 그들 중 일부는 사이버 보안 관련 규범과 법에 악의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악의적인 사이버 작전에 참여하는 국가 행위자들의 사례로는 우크라이나와의 정당하지 않은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의 전력망과 위성통신을 목표로 했던 러시아를 꼽을 수 있습니다. 또 이란도 지난해 알바니아에 사이버 공격을 가해 정부 데이터가 파괴되고 많은 공공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 북한이 150개국 이상에 무차별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가해 주요 사회 기반 시설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경우도 정부 관련 행위자들이 랜섬웨어 공격과 악의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Given these myriad serious and dynamic threats, all of us are looking to the UN for both prevention.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처럼 무수히 많고 심각하며 역동적인 위협을 감안할 때 우리 모두는 예방과 대응을 위해 UN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최근 UN 본부에서 열린 사이버 안보 회의를 환영하고 안보리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비난하고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be promoting a shared understanding of what rules and norms apply in cyberspace.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어떤 규칙과 규범이 적용되는지,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 있는 국가 행동의 틀에 대한 이해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UN의 전문가 그룹이 그 같은 규범의 틀을 개발했으며 합의에 따라 UN 총회는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했다고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법은 사이버 공간에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평화 시 국가 행동의 자발적인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들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협력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UN 회원국들이 지난해 가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UN의 사이버 행동 계획이 국가의 사이버 역량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상설 기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UN 사이버 행동 계획에 대한 논의를 긴급히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사이버 공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